시편 29번 메시지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69편부터 72편까지를 다룰 것입니다. 시편 69편과 72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반면 시편 70편과 71편은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를 나타낸 경건한 표현들로서 시편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시편 69편은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고난당하는 다윗으로 예표되어 있으며 시편 72편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다스리는 솔로몬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용사로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영토를 얻었지만 그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으며 그의 고난 가운데서 그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시편 72편은 사실상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에 관한 시편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다윗이 그리스도의 한 방면을 예표했고 아들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방면을 예표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으로 예표된 땅에서의 고난의 삶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여 그곳에서 지금 솔로몬으로 예표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봅니다. 이 메시지의 주제는 따라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편 69편부터 72편까지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말하는 이사야 53장이 그분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달리 시편 69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상세하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다윗으로 예표되심. 시편 69편에서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다윗으로 예표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미워함.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고히 미움받으셨음을 가리키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주 예수님 자신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회방받음. 시편 69편 7절은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인용한 구절 하반절은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회방을 받으심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삼킨 바 되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인용됩니다. 많이 고난을 당하셨으며 아무도 그분을 동정하지 않았음. 이 시편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이 고난당하셨으며 아무도 그분을 동정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죽음의 물에서 그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함.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물에서 그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분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에 쓸개를 그분의 식물로 줌. 시편 69편 21절 상반절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쓸개를 그분의 식물로 주었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목마르실 때에 초를 주어 마시게 함.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으니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에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조롱하듯이 그분에게 초를 주어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상하게 하심.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치시고 상하게 하셨음을 가리킵니다. 한 제자에 의해 팔리심. 그 그리스도께서는 한 제자에 의해 팔리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원수에 관한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함. 그리스도에 관한 그처럼 좋은 시편에도 신성한 계시를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구절들은 시편 69편 22절부터 24절까지와 27절부터 28절까지로서 이러한 구절들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 관한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 시편 70편은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함. 1절과 4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 곧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좋은 예를 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아주 좋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하며 그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 관한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함.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이 구절들은 건지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1절과 4절과 5절보다는 못하지만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 관한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한 또 다른 예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 시편 71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함.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 그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함. 6절 하반절과 8절과 14절부터 24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8절에서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원수들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좋은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을 잊지 않습니다. 13절에서 그는 내 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70편 2절의 반복입니다. 또다시 이것은 시편 기자가 그의 원수들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번영하고 번창하는 시기에 다스리는 솔로몬, 곧 다윗의 아들로 예표되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시편 72편에서 번영하고 번창하는 시기에 다스리는 솔로몬, 곧 다윗의 아들로 예표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제목 솔로몬의 시가 말해주며 또한 그 첫 구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회복의 시대 안에 천년 왕국에서 솔로몬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통치는 회복의 시대 안에 천년 왕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의와 공의 안에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평강을 위하여 의와 공의 안에 있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이 있는 한 대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의인의 흥왕을 위해 그리고 달이 닿기까지 땅 위에 평강이 풍성하도록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심. 8절은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지중해로부터 사해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강은 유브라데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에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그분의 반응.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그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그분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며 아무 도움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실 것이며 궁핍한 자의 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혼을 압제해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대한 궁핍한 자의 반응을 말해줍니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번영하는 온 땅에 대해 축복이 됨과 그들의 반응. 1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번영하는 온 땅에 대해 축복이 될 것임을 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17절에서는 축복받은 자들이 그분께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제2권을 마치는 말로 하나님을 송축함.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가 제2권을 마치는 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9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사다로 끝맺습니다. 이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시편과 욥기의 관계를 말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책들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독자들은 이 책이 욥의 고난에 대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욥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좋은 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독자들은 야고보서의 다음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물론 욥을 고난을 견디는 표본으로 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얕은 것입니다. 왜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기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소유와 자녀들과 심지어 그의 몸까지도 손대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욥과 그 아내와 그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등 여러 편을 포함하는 긴 변론의 기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어리석다는 것과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의 말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한 가지씩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받도록 허락하신 목적을 알지 못했으며 그 책 전체에 걸쳐 왜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기는 시편과 좋은 짝을 이룹니다. 150개 시편들의 거의 절반이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에서 나오는 경건한 표현들로서 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들의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편의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관하여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많은 시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줍니다. 이러한 계시는 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일과 높여지심과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에 관해서는 있다 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그러한 사상이 없습니다. 대신 시편은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며 우리의 성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상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바르고 의로워야 한다는 관념은 신성한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다른 문제들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감상하기 위해서 시편을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는 옳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그릇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적도 그릇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대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신약 27권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심지어 장사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장사되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붙들고 있는 오늘날의 시편 기자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을 신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은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확대되시도록 그리스도를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외함과 신뢰와 의와 성실과 완전함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완전한 것은 그릇된 것이며 하나님은 불완전함을 정죄하시듯 이런 유의 완전함도 정죄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산 인격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됩니다. 나는 어느 날 여러분의 눈이 열려 이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종결되고 끝난 것을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욥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욥과 그 아내와 그 친구들과 엘리후가 한 말 가운데 많은 것이 선악의 노선에 따른 것임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이 선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욥을 포함하여 그들 중 누구도 생명나무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끝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봅니다. 생명나무는 성실함이나 완전함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시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하기 바랍니다. 시편은 한 폭의 그림을 제시하는데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는 관념을 인류가 붙들므로써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선악 지식에 따른 율법 아래서의 구약의 관념입니다. 신약의 관념은 매우 다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에 우리도 장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침례통은 우리의 무덤이며 우리는 이 무덤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죽고 장사된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신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예창조를 끝내셨음을 계시합니다. 셋째 날에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새 사람, 즉 아담에 속하여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계시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결여될 때 여러분은 무덤에서 나와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아담을 교정하고 아담을 건축하고 아담을 악에서 선으로 전환시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고 의롭고 바르고 성실하게 되고자 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때 바로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타락하고 하락한 아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교회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교회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이 선해지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여러분이 무덤에 남아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과 이제 우리가 관심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욥기나 시편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이 두 책에 의해 신약 경륜 안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욥기와 시편을 바울의 14서신과 비교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비교를 해본다면 바울의 서신서들이 욥기와 시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의를 자랑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러한 종류의 의를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과 의와 올바름과 성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며 배설물로 여깁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이러한 인간 미덕들을 소중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죽은 인격에 속한 미덕들이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는 그것들이 아담에 속하고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미덕들, 곧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써 나오는 미덕들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본다면 나쁜 것을 인해서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인해서도 회개할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한 나무에 속하며 둘 다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추구해 나갈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점점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에서 내가 관심하는 바는 신성한 계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계시를 받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끝내어 무덤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우리의 의나 올바름이나 성실을 관심하지 말고 오직 산 인격이신 그리스도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관심할 것이며 바울 서신들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간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